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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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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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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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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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사사기입니다.
20장. 그 후에 나는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영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 뱀을 붙잡아서 천년 동안 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천사는 영을 바닥 없는 구덩이 속으로 던져놓고는 그 위에는 구덩이 문을 닫고 도장을 찍어 봉인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천년이 다 지날 때까지 영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용은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합니다. 나는 여러 부자들과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할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하여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짐승이나 그 짐승의 상을 섬기지 않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다른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다 지나기까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에게 힘을 떨치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나면 사탄은 바닥 없는 구덩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사탄은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는 전쟁을 하려고 사람들을 모을 터인데 모인 사람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을 것입니다. 사탄의 군대는 땅을 가로질러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진터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의 둘레를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속인 악마는 유황이 타는 불못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곳은 이미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던져진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사라지고 그 흔적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또 다른 책이 하나 펼쳐졌는데 그 책은 생명책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한 일이 그 책에 적혀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 적힌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는 그 안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또 죽음과 저승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한 일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음과 저승은 불못에 내던져졌습니다. 불못은 둘째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있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내던져졌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진리셨도다.
사사기 제19장.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두 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떠났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 아버지가 그를 붙들므로 그는 사흘 동안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그가 아침 일찍 깨어 떠나려고 일어서니 그 젊은 여자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빵을 좀 더 먹고서 속이 든든해지거든 떠나게.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은 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 젊은 여자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부디 오늘 밤 더 여기서 묵으면서 기분 좋게 쉬게. 그 사람은 일어나 가려고 했으나 그 장인이 권하여 다시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하니 그 젊은 여자 아버지가 권하였다. 우선 속이 든든해지도록 뭘 좀 먹고 쉬었다가 한낮을 피하여 천천히 떠나게. 그들 둘은 또 음식을 먹었다. 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니 그의 장인인 그 젊은 여자 아버지가 그에게 권하였다. 자,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어 가니 하룻밤만 더 묵어가게.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머물면서 기분 좋게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 자네의 집으로 가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어서 일어나서 나귀 두 마리의 안장을 지우고 첩과 함께 길을 떠나 여부스 맞은 쪽에 이르렀다. 여부스는 곧 에루살렘이다.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벌써 하루의 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의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이제 발길을 돌려 여부스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하룻밤 묵어서 가시죠.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그는 종에게 또 말하였다. 기브아나 라마 두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에 가서 묵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나아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가까이에서 해가 지고 말았다.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 그때 해가 저물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 지방 사람인데 그때 그는 기브아에서 살고 있었다. 기브아의 주민은 베냐민 자손이다. 그 노인이 성읍 광장에 나그네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다. 레이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먹이도 있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잘 오셨소.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잘 돌보아 드리리다. 광장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 되죠.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좀 해야겠소. 그러나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주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죽음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죽음을 열두 도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리스 사람들도 들어 있었다. 그들이 빌립을 찾아갔다. 빌립은 갈릴리의 베세다 사람이었다. 그들은 빌립에게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하고 부탁하였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였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시간이 되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보존하고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롭다. 아버지, 이 고난에 대해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까? 아니다. 내가 이때에 온 것은 바로 이 고난을 겪으려는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 뵙고자 하는 의향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가르침 중의 하나인 생명의 씨앗으로서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희생의 원리는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기도를 따라야 할 것을 증거하십니다. 생명의 이치는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함을 자연의 이치를 들어 그를 따르는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이 생명을 위한 자신에게 주어진 희생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였고 이것이 역시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완성되었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한 알에 죽는 밀알들이 되어서 우리의 주변의 생명을 움티우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 각자가 생명을 가진 상태로만 가능하고 생명은 생명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생겨지지 않는 예수께서 직접 주신 교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중심으로 최초의 주님을 찾은 외국인들입니다. 이번 유월절에는 유대교에 입교한 그리스도인 몇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들의 움직임을 요한은 단순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0절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독특한 것은 그들이 예수기도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으로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2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 기독께서 열두 제자들을 선택하여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을 대상하는 제한적 은혜를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같은 경우죠. 그럼에도 모든 공간 복음서들과 대부분의 복음적 서신들이 완성된 후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에서 이미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도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헬라인들이 예수도를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라 베세다 출신인 빌립을 통하여 보고 싶다는 요청을 했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22절이 나타나는 대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왜 이런 수순을 밟았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서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한 것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왜 또 열두 제자 중에서 빌립일까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인들이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들의 물리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고 우리 또한 주님을 가까이 모시려는 이유가 우리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이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사와 경외감이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배웁니다. 두 번째로는 23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으로 죽어야 열매 맺는 가장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헬라인들이 주님을 뵙고자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에 하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속죄해야 할 것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야 비로소 보다 깊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4절 상반절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만 할 진리임을 전제하시는 표현입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24절 중간인데 그야말로 당시에 1차 산업이 주류였던 농경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교훈입니다. 밀알갱이가 흙덩이 속에 깔려서 죽지 못하면 절대로 새로운 움이 돋는 일은 기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즉 입술로는 골백번 죽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자신이 죽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명의 싹은 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4절 하반절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죽으시러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죽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에서 그렇습니다. 25절 첫 부분인데 우리는 모두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의 생명을 죽을까봐 걱정하기 때문에 죽지 못하는 모습이고 이러한 결과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25절 상반절에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5절 하반절인데 앞에서도 말한 대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도를 깊이 알수록 나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하나님과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극복이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는 25절의 하반절의 주님의 말씀이 실제적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신의 의지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부정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영원히 보존되는 이치는 어렵지 않은 이해가 됩니다. 오늘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나 자신이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악한 의지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희생을 본받을 때 영생에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6절에서 28절 상반절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기 26절의 세 번이나 나타난 섬김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도 자신이며 그도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함께 거할 것임을 증거하시고 오늘 마지막 두 절, 27절, 28절은 인류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을 봅니다. 이미 앞의 5장 23절에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6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도를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먼저는 영광받을 것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도를 섬기는 것이요 동시에 그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도를 섬기는 자라야 거처를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뒤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14장 23절에 말씀하심도 듣습니다. 예수도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귀히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세상의 보이는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도로 거듭나고 그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분위기는 다시 바뀌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도 자신의 상태와 위탁과 사명을 그대로 고백하시는 기도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힘겹게 기도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이나 마가복음 14장 36절,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를 위한 십자가란 예수도 자신이 생각할 때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 자신이 감당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회피가 아니라 의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감당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 마가복음 14장 36절 하반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2절 하반절의 사명의 확인이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28절 상반절인데 그렇게 긴 기도는 아니지만 다음에 보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28절이라는 표현도 창세로부터 계획된 이 엄청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위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장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어느 날 밤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곧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수적인 거듭남이라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이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마음속에 가졌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육체적으로 두 번 태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서 거듭남은 육체적으로 두 번째 탄생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탄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육체적인 탄생이 우리 인간관계를 결정하듯이 영적 탄생이 우리의 영적 관계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물로 한 번, 그리고 성령으로 또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이 관여하는 한 번의 탄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 탄생을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하듯이 영적 탄생을 위해서도 물과 성령이 관여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는 사람이 태어날 수 없듯이 물과 성령 없이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을 영어로 옮길 때 beget, B-E-G-E-T, beget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낳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은 born으로 번역했습니다. born, B-O-R-N. 이 단어 또한 낳다라는 뜻을 가진 bear, B-E-A-R, 배의 과거분사입니다. 이 단어는 어머니가 자식을 낳다라는 표현에 쓰였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두 단어 모두 가져오다 혹은 산출하다 라는 뜻이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낳다라고 할 때는 비겟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애가 마태복음 1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식을 낳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본이라고 했습니다. B-O-R-N, 본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성령과 물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은 한마디로 내적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생깁니다. 탄생에는 씨뿌림, 곧 잉태와 출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씨뿌림입니다. 이것을 잉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동물과 식물 세계에 필요하며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고 요한 1서 5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와 같은 잉태는 씨를 심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후 이 씨가 자라 새로운 생명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과 낳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상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 25절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썩지 않을 씨를 통해 나왔다고 한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 구절을 통해 씨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고 발아들 때,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어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오실까요? 성령은 씨 뿌리는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보혜사 곧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성령의 역할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대리인입니다. 그 결과 사도들이 신약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그들의 교훈을 사람이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씨뿌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씨가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에 뿌려질 때 거듭남을 위한 성령의 역할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육체적 탄생과 영적 탄생은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적 탄생은 태어나는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씨뿌림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복음을 믿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1절은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씨뿌림, 곧 잉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한 씨뿌림, 곧 잉태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이 내적 변화는 회개로 나타납니다. 회개란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 구원에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돌아온 후로는 변화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5장 9절 말씀인데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물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태어나기 전에 육체적으로 잉태되는 일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영적으로 태어나기 전,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으로 잉태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작용으로 잉태함을 받듯이 물을 통해 나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로 나아야 한다는 구절은 말씀으로 나아야 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 이 둘을 모두 문자적으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해하든지 해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이 말씀이라면 성령을 성령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여기서 언급하는 성령은 문자 그대로 성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 또한 문자 그대로 물로 이해해야지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물이 중요하게 쓰인 애는 세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의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번에는 사도행전 8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물로 낳는 것은 물에서 세례받는 것입니다. 물을 어떻게 세례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 탄생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자기보다 작은 곳에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탄생에서도 우리가 태어나는 곳이 우리보다 커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 가운데 완전히 잠기는 세례를 통해서만 사람이 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머리 위에 뿌리거나 붓는 약간의 물은 너무 적어 물로 태어나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 세례가 장사 지내는 것임을 의미하는 다음 구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번에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기서 장사란 물 가운데 완전히 잠기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탄생과 장사, 이 두 가지 모두 물 가운데 완전히 잠기는 것이라는 점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그리고 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다음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영어 성경에서 이 구절을 보면은 no one, 곧 아무도, must, 반드시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필수적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신 말씀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거듭남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진 말씀을 믿고 물 가운데 세례를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믿음과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므로 믿음과 세례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데 있어 믿음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세례도 필요하다고 말하면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은 세례를 믿음과 구원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듯이 죄를 씻고 구원받는 것이 구원에 필요하므로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구원이 있는 그리스도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에 있어 물과 성령이 모두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남이 신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에 들어오실 때 신비로운 방법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씀해 주신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9번의 개종사건을 보면 어떤 경우에도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개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하는 일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외형적인 변화는 볼 수 없지만 거듭난 사람의 행동과 말과 삶은 달라집니다. 이것은 커다란 변화지만 눈으로 바람을 볼 수 없듯이 거듭난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변화는 삶의 방식이 변화이지 우리 몸의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stand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His oath, his covenant, his blood support me in the whelming flood. When all around my soul gives way, he then is all my hope and stay.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When he shall come with trumpet sound, oh, may I then in him be found, dressed in his righteousness alone, faultless to stand before the throne.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